제13장 믿음의 의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그분의 큰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신 역사를 받아들입니까? 그 질문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은 단 한 가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150번. 어떤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세워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150번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35번이 명사로 쓰였고 나머지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로 쓰일 때 그것은 믿는다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어 언급되고 강조되는 이유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처럼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 또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자나 장자나 다른 성인들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150번이나 반복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약은 다른 것, 즉 회개, 침례, 천국, 행위 등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믿음보다 훨씬 덜 자주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 믿음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믿는 것은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믿음의 정의. 먼저 믿음의 의미를 조사해 봅시다. 우리는 이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비록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150번, 구약에서 그 이상 쓰였을지라도 그 정의가 나타난 것은 단 한 번뿐이면 특이한 일입니다. 오직 한 구절에 그 단어의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한 군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시다. 여기에 믿음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무심코 이 구절을 읽어버린다면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이해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 정의에 관해 생각해 본다 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깨달으려고 혼자서 적어도 수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생각했지만 어떤 해석에도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해 영어의 각각 다른 번역을 비교해 보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적어도 12개의 다른 번역을 살펴본 후에 나는 본질이 이 단어의 가장 좋은 해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단어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실체화. 그러고 나서 나는 헬라어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 단어의 완벽한 뜻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분명했으나 그것을 표현할 적당한 단어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비역에서 적당한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다비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영국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실체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실체, 곧 본질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책상의 본질은 나무요, 모세의 본질은 철입니다. 그러나 실체화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실체화라는 것은 본질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책상을 볼 때 그것의 본질이 나무임을 깨닫습니다. 또 책상의 못을 봅시다. 그것을 살펴본 후에 당신은 이 못의 본질이 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 실체화시키는 힘입니다. 오관의 기능. 우리 주위의 세계는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진 수만 가지의 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많은 형태와 물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것들 자신의 세계를 형상합니다. 이 안의 세계와 바깥 세계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 교류가 있습니다. 바깥 세계의 자극이 안의 세계로 전달되고 안의 세계는 바깥 세계에 반응하여 반향합니다.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의 기관이 바로 오관입니다. 이 오관을 통해 바깥 세계의 자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떤 인식을 낳게 되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깥 세계에 전달합니다. 만약 사람에게서 오관을 제해버린다면 바깥 세계의 어떤 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기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세계에는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모든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에게 눈이 없다면 이러한 색깔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색깔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색깔을 실체화시키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눈이 아름답다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왜 눈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눈의 하얀색이 매력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도대체 하얀색이 뭐냐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얀색은 검정색의 반대라고 말하면 그는 검정색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모든 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색깔들은 오직 눈에 실체화시키는 능력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안의 세계에는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청각 능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청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귀가 없다면 소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각과 후각 능력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관의 기능은 모든 객관적인 것들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여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합니다. 만약 이 오관이 없다면 모든 바깥 사물은 바깥에 남아있을 뿐 결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세계 사이에는 영원히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오관이 하는 일은 실체화시키는 일입니다. 안으로 전달함. 이것을 좀 더 깊이 설명해 봅시다. 나는 다시 색깔의 예를 들겠습니다. 청색은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볼 때 당신의 눈은 청색을 당신 안으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체화입니다. 이제 당신은 청색을 당신 안으로 실체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청색이라 불리는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상 우리 모든 사람은 매일 실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 장 선생이 앉아있고 저기 리 선생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위에는 등이 있고 내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눈에 의해 실체화되었습니다. 매일 나는 수백만의 물체를 실체화시키는 기관을 통해 내 안으로 실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바깥 세계와 접촉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리켜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당신과 무관했습니다. 그것들은 독자적으로 당신 밖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것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당신 안으로 실체화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작용합니다. 오관의 기능에 대해 좀 더 말한 후에 믿음의 기능을 보기로 합시다. 오늘 오후에 몇 명이 팔리타이로 관광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경치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치를 맛보았습니다. 장선생은 자두꽃이 필 무렵인 수일 후의 경치는 훨씬 더 장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여기에 내렸던 눈이 아주 감동적인 구경거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경치는 오직 우리의 보는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실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주 향기로운 꽃이 있습니다. 당신이 코를 가까이 하면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지만 만약 당신에게 코가 없든지 감기에 걸려 있다면 냄새 맡는 능력이 없어 그 꽃이 얼마나 향기로운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본질인 향기가 당신에게는 실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표현이 풍부한 연주자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나 귀머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곡조의 어느 것도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음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듣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중요한 귀관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감내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은 보는 기관이요, 귀는 듣는 기관이요, 코는 냄새 맡는 기관인 것처럼 믿음은 모든 영적인 것을 우리 안으로 실체화시키는 기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실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믿음을 가리켜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라 말한 이유입니다. 오관을 초월함. 영적인 것들은 실재합니까? 실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오관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지금은 성령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오관으로 이들 중에 어떤 것을 실체화할 수 있습니까? 오관은 이러한 면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한 눈은 멀어 있고 귀는 막혀 있으며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는 굳어 있으며 모든 감각기관은 무뎌 있습니다. 만일 오감만 사용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없으며 죄사함이나 죄인의 구속도 실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또 새 생명 따위는 없으며 모든 영적인 것은 다만 환상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질은 있지만 실체화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눈먼 사람이 색깔 같은 것은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경치나 전경은 다 환상이다. 그림에 대한 모든 기술은 추상적인 것이요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런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론은 눈먼 사람의 이론입니다. 오직 눈먼 사람만이 그것을 인정하고 정당화합니다. 실체화시키는 감각의 결여. 당신은 이 말을 농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말들, 즉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심, 부활, 새 생명을 얻음 등은 다만 공허한 말들의 집합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해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모든 영적인 것을 실체화시키는 감각입니다. 그러한 감각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모든 영적인 것이 캄캄할 뿐입니다. 이 감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참되고 분명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우주는 실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 또는 감각이 우리가 언급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추상적으로 보이는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체화될 수 있습니까?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게 함. 오관은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체화시킵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체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관과는 다른 추가된 감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기 내 앞에 장 선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나의 눈을 통해 나에게 실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장 선생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내재함이 실제일 뿐 아니라 그분의 구속,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 그와 함께 내가 부활한 것이 다 실제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장선생을 확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신합니다. 내 안에는 이것들을 깨닫게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 사실들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그 사실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사실들은 믿음이라는 유일한 감각을 통해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넣으셨습니다. 지금 성령은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을 때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은 오관이 하는 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는 들음으로 소리를 받아들이고 눈은 봄으로 색깔을 받아들입니다. 오관은 바깥 세계와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모든 것을 안의 세계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곧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지고 가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당신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옛사람의 해결이 당신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분의 부활과 새 생활의 시작 등 다른 사실들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믿을 때 그것들은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능입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니다. 이제 나는 중요한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 믿음과 동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그러나 동의는 생각의 행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통해 영적인 것을 인식하려는 것은 소리를 보려고 눈을 사용하거나 색깔을 맛보려고 혀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다 황산이 매우 경치 좋은 곳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림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의 경치가 매우 좋다는데 당신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황산이 당신 안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런 아름다움도 당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임은 동의의 문제가 아니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말씀과 화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논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다만 믿음으로 그분을 접촉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방 안에 전기가 완전히 설치되어 있으므로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즉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 당신은 10여 년 동안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을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그것들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당신은 여전히 타락된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의 동의는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성령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갔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지게 되고 당신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동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드 세븐티. 수년 전에 한 이태리 군함이 지브랄타에 정박했습니다. 모든 선원들은 저녁에 항구에 내려 도박하고 술 마시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들 중에 올드 세븐티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선창에서 배회하다가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몇 명의 여자들이 피아노를 치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그는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 전도하는 여자가 다가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죄했는지 어쩐지는 관심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 그분의 죄사함, 새 생명을 주심에 관해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 그가 해야 할 것은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드 세븐틴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속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는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려있지만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는 20여 명의 다른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새로운 사건이 터졌는걸. 올드 세븐티가 새 재주를 피우는군. 봐, 정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굉장한데? 저러다가 밤새우겠어. 그러나 올드 세븐티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그에게 장화를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 후 그는 일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를 믿었음을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훌륭한 쇼라고 소리를 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믿은 것이 속은 것 아닌가. 다음날 아침 그가 가판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나이 많은 선원이 그에게 다가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드 세븐티에게 안에 분명한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못 느낀다면 가짜가 아닌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올드 세븐티는 대답했습니다. 그 미국인들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서 이것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은 후에도 왜 기쁨과 평안이 없는지, 이 믿음이 속임수가 아닌지를 묻기 위해 해변으로 갔습니다. 한 나이 든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당신은 전과 비교할 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올드 세븐틴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잠시 후 그는 큰 소리로 되풀이했습니다. 정말 나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동료들 가운데 싸움을 가장 잘하고 말썽 또한 잘 부렸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나는 항상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이후로 나는 더러운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러운 말 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거기에 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젯밤 그들은 내게 장화를 던졌습니다. 전 같으면 일어나서 그들을 실컷 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때려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과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일어나 배로 뛰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작용.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비록 그는 다른 것을 느끼지 않을지라도 사실 그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정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작용입니다. 나는 개봉에 있었을 때 정부기관의 한 고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에는 단지 기독교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나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 것과 인정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한 가지 일에서 나는 내가 옛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정부 고관들이 정기적으로 다니는 테니스장에 달린 클럽 회관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테니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클럽에 많은 돈을 놓고 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발령으로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임되었습니다. 그들은 클럽에 많은 돈과 소유물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돈과 물건들은 자연적으로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러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거기에 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나는 그것들을 가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 하나하나의 주소를 찾아 그 물품들을 그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는 나에게 없던 일입니다. 나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능력.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모든 더러움과 죄악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자가 되게 하고 순교자가 되게 하는 큰 능력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이 큰 능력은 억누를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통을 당케 하며 위험에 처하게 하며 결국에는 순교하게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당신 안으로 전달될 것입니다.